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은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성주의자들, 또 이성론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왜 부활이 확실한 것이었고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난 것이었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시작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옴니포텐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유로 존재하도록 이끌어오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울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마지막 고울로서, 마지막 파이널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가게 되는 기적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파워의 종교예요. 그냥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제하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상고해 봐야 되고, 부활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존재하여 왔던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는 이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우주는 그 자체가 우주이고 그 우주에 어떤 깊은 그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로부터 각양세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범신론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비인격적인 신이 우주는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속적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영원부터 있어왔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로 우주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저 태양에 얼마나 그 많은 마그마와 같은 불덩이들이 에너지들이 막 불불 끓면서 몇천 년 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 한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발산되고 난 다음에는 그 태양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관점이고 과학적인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 영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거하시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이 우주를 만들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우주를 통치하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게 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먼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연적으로 영원부터 있는 그러한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첫째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주에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터이니까 너희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우주 만물을 네가 가꾸고 관리하면서 나에게 너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증표로서 내가 에덴 동산 중안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두 개의 나무를 심어놓겠다. 그 중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가 얼마든지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심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인류에 가는 방향 에덴 동산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깨어져 버리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때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계명성이 가장 아름답게 그 만들어진 천사 계명성이 하나님께 그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드리라 내가 저 보좌에 앉으리라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패배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패퇴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자 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체계 속에서 지금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들에게 간교하게 이것이 좋은 삶이야 라는 것을 막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저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유혹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사탄이 하와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다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말합니다.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라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핑계였고 그리고 이 하와도 항상 호기심이 있었고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일까 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네가 왕이 되어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사탄이 막 거짓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그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사탄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것을 같이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우주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 머리예요.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도 함께 타락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피조물들은, 현재의 우주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주예요. 이처럼 이 우주에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에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서 무서워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서워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먹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느냐? 저 뱀이 와서 나에게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죠.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와,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낼 것이며 아담은 영원히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간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벌써 그의 아들 성자가 인간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뱀에게 한 말이지만 뱀은 사탄의 대표였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탄의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이미 사탄의 머리는 짓밟혀진 겁니다. 사실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제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그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계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태까지 시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막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치 우리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진도의 그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절망에 빠져 있죠. 그와 같은 고난을 피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느끼고 내 가정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 상황을 피해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배를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그 고통을 이겨나가지, 인간은 하루와 한치 앞에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완벽한 그 세이프티하게 그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몰려오는 피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도 여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여기서 막 철회기도 하고 쭉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알지 없어 하는데 그냥 쾅쾅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쾅쾅 하면서 이게 움직인 순간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지진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더 부르짖었어요. 아, 그때가 기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8시쯤에 지진이 났을 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야, 이러다 남과 뒤에 큰 지진이 오면 이거 정말 그 재난이라면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8시 반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이 천을 사람들을 보내주셔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 남가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팡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로 지진을 눌렀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로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알리게 합니다. 너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에 오를 것이고 너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계속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기 시작한 그 예언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한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그 무신론자들, 그 지성주의자들, 뭐 인텔리틱한 그런 사람들은 우습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정말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걸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인 God and ma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00%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굶주릴 때 배고팠어요. 그는 그 졸려올 때 자고 피곤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저는 십자가가 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신적인 측면에 의해서 신성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주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벌어진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런 뭐 환상적인 그런 환영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주시고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 아들이 드리는 아들을 제물로 해서 아들이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설정해 놓은 대로 그 아들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는 것,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의 그 몸이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어요. 온 몸을 죽은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 공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몸을 묻으려고 팠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를 안장했어요. 그 세마포로 막 둘둘둘 감아가지고 미이라처럼 팍 감아가지고 그 무덤에 놓고 큰 돌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가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세마포만 두루루 말린 것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세마포까지 다 훔쳐갔죠. 세마포만 그대로 예수님이 누워있던 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보던 육체적으로 보던 그런 몸은 아니에요. 변형되어진, 영화롭게 변형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죽습니다. 뭐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한짐에 재로 뿌려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어쩌면 강물에 뿌릴 수도 있고 또 뭐 시신을 안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재로 뿌려서 사라졌을 때 우리의 육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우리의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육신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때 그 육신은 우리의 현재의 그 육신이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체의 모습을 갖지만 그 모습은 영화롭게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주 안에 거하지만 이 우주는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주는 저절로 있었다, 영원히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주가 타락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죄사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고의 정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게 다 헛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늘, 그리고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되셨거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그 부활을 알면서도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없다고 너희는 인간적인 논리로 이성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니뭐니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500명의 그때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마리아와 그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보았고 개바에게도 보였고 그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정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 바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혈통으로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골수분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왜냐하면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면 저들로 천국에 가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죄도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질 않나. 자기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다가 마침내 예수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냥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이 지금 십자가에서 던져질 상황인데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환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 막 노발대발해서 네가 신성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오겠도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그 시골 청년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놈을 당장 죽이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노선, 그 바리새인 제사장의 노선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또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하생. 오늘날로 치자면 현대적인 개념으로 따지자면 하버드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검사예요, 검사. 유대 관원, 공유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검사였어요. 그는 지성론자였습니다. 윤리주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논리로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율법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킨 자만이 천국을 가는 거지. 무슨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바울도 똑같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미친놈은 죽어야 돼. 라고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청년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그의 바리새인의 혈통으로, 그의 모든 경험으로 따져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우기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그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의미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정말 그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막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어딨냐? 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돌려쳐라 해가지고 사울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막 돌려쳐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스데반을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둔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 아마 30대 아니면 20대 후반.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 지성론자이고 또 그 휘율론자였던 이성론자였던 이 사울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론자의 지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울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부활이 일어나 어떻게 사람이 먼지로부터 새로 태어나 믿지 못합니다. 제가 파네라에서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완전한 무신론이었어요. 야, 그 사기꾼 목사, 그 교회의 목사는 거짓말을 더 잘하더라고. 저 교회는 더 잘하던데.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사핑해보고 그럴듯한 목사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아, 그 선교사는 글쎄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됐다고 믿더라고. 그런 미친 사람이었어. 하면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의심하던 사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회심하여서, 어떻게 회개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정말 일어난 것이라고 증거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아, 정말 기독교의 부활은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로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다메섹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두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나사렛 예수 그 꼴불견 청년이라고 무시했던 그 예수가 정말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휘황찬란한 빛으로 팍 비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우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어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멘붕이죠. 멘붕 멘탈 붕괴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말 자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그 예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의 삶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주고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했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만큼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가장 충실한 종이 되었어요. 나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의 모든 검사, 가말리엘 문화사행, 하버드 법대 다 배설물로 똥같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 사울이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계속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옳았어. 너는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사울은요 항상 다른 제자들을 다 높입니다. 그리고 나는 맨 미말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춰요. 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수 중에 교수였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틈에 끼지도 못해요.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스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또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전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미말에 둔 가장 그 미련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사나 조사나예요. 몇 개월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열 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한 자. 그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노라. 왜?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늙은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기꺼이 자기의 목이 잘려 죽을 줄 알고 갔어요. 죽을 줄 알고 로마를 갔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고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아낌없이 자기 몸을 바쳤어요. 이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죽기까지 예수를 위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꽝 부딪히고 나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무신론자이신 여러분, 지성론자이신 여러분, 회의론자이신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원인의 원인에 의해서,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부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신 것.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인자에게는 최후의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계속 자기가 신,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라. 거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바로 그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뭐 불교든 힌두든 마호메트든 그 누구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그리고 주님,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영어로는 JHWH, 이 히브리어의 그 자음만을 발음, 영어로 발음하면 JHWH, 자우와. 근데 거기다가 모음을 넣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히브리어 비슷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번역한 게 YHWH. 거기다 또 모음을 적당히 넣으면 야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음으로 히브리어 자음 글자 네 개로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발음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로 발음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여호와는 로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be in one. He makes me green pastures. Leads me green pastures.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데 이 여호와.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썼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동료 주일에 예수께서 벳바게에 내려가서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때 그 주인이 그 허락지 않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신 그 주께서가 더 로드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더 노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그 중에 어떤 거는 사과가 좀 빨리 익어요. 좀 커진 게 있어요. 그 불그스름합니다. 그럼 따서 먹습니다. 얼마나 시큼하고 맛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나무가 끝입니까? 아직 막 꽃도 아직 피지 아니하고 또 뭐 살짝 이제 막 조금씩 파랗게 커지려고 하는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래적으로 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적인 그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 부활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시대마다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누가 부활했네 하면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위에는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죽어서 이제 그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는 곳은 저 인터메디에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중간적인 천국에 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그 중간적인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확실한 육신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부활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나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것들이 예수에 보일러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최종적으로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몸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러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